지난 주 이렇게 금요일 날 저희 아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카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카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해서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해서 메시지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서로 카톡하고 세계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연결되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 카톡을 통해서 7살짜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영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7살짜리 이 영상을 보내는 아이가 발음이 막 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음이 막 새서 애가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13만이 넘었더라고요. 13만 3천. 많은 조회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7살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는데 이 메시지가 뭔가 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7살짜리 하는 그 복음을 다 듣고 나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전도해야겠다. 이 초점이 이 돈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7살짜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아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 그 교회는 우리가 7살짜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기존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 집사나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알아?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 7살짜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참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은 뭐, 어떤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의 이 배경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아세요? 모르시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그 한국 거의 대부분의 그 한국 기독교 교단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합동축도 마찬가지고 고신, 통합,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침례교, 기독교 감리교 전체적으로 사회비 종교 운동을 하는 이단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뭐냐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처음에 하신 목사님이 뭐냐면 고신 신학교를 나오셔서 이렇게 하신 류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갖고 1,500명 이상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돼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 수만 20만이 넘었어요. 뭐, 더 드러난 것만 20만이 넘었으니까는 20만이 더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적인 가장 복음적인 문제는 뭐냐? 뭐, 전도 운동 잘하고 있죠. 근데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베레의 김기동 목사님에 대한 그 마귀론이나 그런 어떤 신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학을 연결해서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복음 같은 것이지만은 내면을 알고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흔하게 될까요? 아마 기존 교회를 향해서 기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기존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사 타입이 복음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전도의 열정이 있느냐? 전도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향한 메시지일까요? 우리 이민 교회도 한국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 걱정했잖아요. 요즘은 이민 교회가 또 한국 교회 걱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서로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민 교회 걱정하고 이민 교회는 한국 교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근본적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그 복음, 그 복음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이민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로 보면 도입니다. 길고자. 이 길고자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도를 향하는 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되는 길,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예수님의 가신 길이 뭐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던 예수님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을까요? 이 물러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에 대한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음으로써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세력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로마의 정치 세력에 힘입어서 그냥 로마의 통치권 안에 그냥 두려는 이스라엘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력.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고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향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이치의 정치적인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교회나 사람들 모이면 이 한국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두세 명만 모이면은 특히 남자들 모이면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힘으로써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 길은 피하셨다는 길입니다. 오직 가신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는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정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 어떤 뭐 서로의 정치적인 어떤 알력 힘으로 해서 나의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의 주장을 하는 그런 정치적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어두운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빛으로 타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 안에 빛을 비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가장 지금 흑암에 앉는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 가버나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어둡고 빛이 비추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가장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오다. 이 가버나움을 흑암이 없는 그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이 또 멸시를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지금 이사야서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뭐냐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죽을 땅인데 사망의 거하인 자인데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가장 어둡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버나움이 뭐 가난한 장소입니까? 아니면은 뭐 도둑들이 많은 그런 장소입니까? 가버나움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버나움의 도시를 보면은 가버나움은 번화한 해변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사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돈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장 깊은 고통의 아픔, 마음속 깊은 가장 가운데는 뭐냐면은 힘든 마음의 시련들, 어려움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가 가장 어둡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도시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둠에 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지방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방인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들이 많이 깊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 유대인들은 피의 혈종을 가장 중시하는데 순수성을 중시하는데 피가 섞여 있으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반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는 유대인보다 열등해. 난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뭐 왜 이 유대인 속에 속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삶을 힘들게 만드셨지? 그런 마음의 짐들과 고통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짐을 잇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일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겉으로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받아서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구원의 길, 구원의 사역에서 가장 귀한 도시이고 가장 소중한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왜 가버나움을 이 예수님께서 소중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그곳에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버나움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을 먼저 들르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던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생활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30살 전에 많은 생활들 삶을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쳤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고향 나사렛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24절에 보니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다.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같이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귀하신 예수님의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주는데도 그 빛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전혀 비춰지지 않고 계속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물론 성경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성경으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의 전제 하에 그 상황들 속에서 왜 가버나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어두웠던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하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사야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이 이 가버나움의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속에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데 그 즐거움이 더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즐거움이 더 많이 계속해서 즐거움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가버나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장 어두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의 빛을 비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둡고 힘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대로 비추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비추는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왜 비추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더라도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췄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가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창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더하게 되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되는 그것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루어지지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길을 전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활할 건데 너희들은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지금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빛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똑같은 갈릴리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해서 저희들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저희들이 그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회개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특급 기차가 지금 이스라엘의 플랫폼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플랫폼에서 멈추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사람들이 이 천국을 향해 되고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지금 기차가 멈춘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플랫폼 기차가 지금 가는 그 플랫폼 안에서 정류장 안에서 서서 기다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모조리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기차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기차였지만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위험을 암시하는 기차였습니다. 그 기차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놓쳐버린, 그 기차를 놓쳐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간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정치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부자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둠 속에 있고 무시당하고 어둠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고 빛을 비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배척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예수님의 가신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정치적인 그런 어떤 힘의 원리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부자와 힘 있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함께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날로 날로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그 기쁨 속에서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마다 그 길 속에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